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3장 첫 부분부터 그 끝부분까지 쭉 봤는데, 왜냐하면 오늘 3장의 전체를 다루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설교는 쉽다. 근데 목회가 어렵다. 안 꼈어요? 설교는 쉽다, 목회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설교가 쉬워 보입니까? 네. 사실 설교가 쉽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그냥 숙제 마치듯이 그 설교를 마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어야 하는데, 야구선수도 그렇지만 매주 홈런을 칠 수 없는 것처럼, 매주 홈런은 못 치더라도 안타는 치고 나가야 되는데, 데드볼에 맞을 때가 안타는 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한다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양방향입니다. 저만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와, 오늘 괜찮은 설교였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듣는 여러분의 반응이 좋은 설교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아, 좋은 설교였구나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뭐 저희는 예배 끝나고 제가 저 문 앞에서 인사하지는 않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혹여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짓궂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가 좋았어요? 오늘 좋았다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묻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때는 가끔 좋은 설교였습니다 저에게 인사말도 해주시고. 네. 여러분, 설교가 좋았다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운과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이겠죠. 마치 무엇으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스테인이 옷에 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그게 아마 좋은 설교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인 거죠. 사실 3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로 세워놓았는데, 다른 잘못된 가르침 한 방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흔적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가르침, 자기가 했던 설교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런 어떤 자괴감과 실망감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다시 가르치고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사람인지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강하게 꾸짖고 화를 냅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제가 2장까지 보면서 얘기했죠.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십자가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것을 2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는 거기서 의미하는 말은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갑니까? 다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기서 육체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세기,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니었잖아요. 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 유성이 한 번씩 띄워주세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네, 그 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뭐, 그것이 뭐, 회사든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든, 그 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일에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경험하고, 또 살림도 꾸려갑니다. 그냥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일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 이상을 원하죠. 뭔가 좀 더 이루려고 성취합니다. 뭐 요즘은 부자들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록펠러한테도 그랬다잖아요. 어디까지 돈 벌려고 합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록펠러의 유명한 말이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뭐 시기하고 그럽니다. 최근에 끝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주인공 황동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대범한 척 하지만은 자신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 말들이 결국은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은요,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21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왜곡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 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우산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가 1세기를 살던 21세기를 살던 율법의 기준 아래에서 살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죠.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다가 뭡니까? 2026년 버전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혹은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내 자신을 규정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나의 정체성의 전부라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 이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요즘 뭐, 띵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띵 모먼트. 아, 이게 전부가 아닌데? 예.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치과 의사를 하다가 갑자기 농부가 됐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술래길을 떠났다. 뭐 전세금 빼가지고 아이들하고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런 사람들 인생의 순간에 띵 하는 모멘트가 온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대개 많은,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오, 대단한데? 오, 뭐 어떤 사람은 대단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와,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아주 잠시 느끼지만, 아주 잠시 느끼죠. 예, 정작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저주를 깨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에 그냥 그 기준, 왜곡된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 예, 어떻게 그만둬? 지금 내가 이것도 성취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고, 이걸로 내 자신을 입증해야지. 아, 어떻게 그렇게 지금 내 나이가 40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2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저주에서 풀려나죠. 예. 그게 바로 자유케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는요, 그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되게 양면적이죠. 먼저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더 성취하고, 어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도 나이가 이쯤 되면은 이 정도는 갖춰놓고 살아야 되고, 이런 목적을 갖춰야지 라고 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면이죠. 한 면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어떤 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띵 모먼트처럼 세상 살다가 세상이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순간이 있어요. 저 어떤 계기로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세상의 각박함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아이, 사는 게 그렇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자각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율법이라면 율법의 용도는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쳐놓은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아, 그게 한계가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의 한계는 그게 다다.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살면은 별거 아니지.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세상의 목적은, 율법을 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목적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1절입니다. 예.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의도를 알아차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세상의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세상과, 아, 그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세상. 그것은 꼭 복음 아니어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반어적이죠. 율법은, 세상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는 깨닫게 하는데 그 다음을 줄 수가 없어요. 깨달았는데 그럼 채워줘야 되잖아요. 세상은 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번영이 없어요. 참 인간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고백하는데 혹 내가 율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문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나중의 일, 죽어서의 일이니 지금 좀 더 벌자, 좀 더 올라가자, 좀 더 행복하자가 나의 삶의 전부는 아닌가? 우리가 반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노노노,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함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지키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 다시 말해서 세상 성취 업적 소유,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redeem,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먼저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죽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런 율법, 저주받은 정체성, 생명이 없는 것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아니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에 냉소적이 될까? 누가 수양회 혹은 기도원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왜 시큰둥할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옛날에 경험해 봤는데, 예, 그러한 라떼의 태도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율법의 일, 율법의 힘,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소나기에 우리가 노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소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도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면서 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 바로 그 구절. 여러분, 혹여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참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 내가 이거 복음 때문에 내가 이것에 매이지 않아, 내가 이거 포기했어,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뭐 걷고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율법의 힘이 강한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은 다 쥐고 있는 걸 내가 놓고 포기할 때 그게 곧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매일매일 율법의 일이 나를 얽매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내 정체성을 율법의 일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그렇지 않고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반대를 향하는 것, 성령의 길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과연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성령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3장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3장은요, 제가 두문두문 이야기하지만 교리적이고 구약적인 게 많아서 다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뽑는데 자유한 삶을 향해서 그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읽은 6절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6절에 비롯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하신 후에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이가 지금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별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좀 황당해 보이는 약속이긴 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성령의 길이 아니라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한 율법의 길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5장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계세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서 쪼개놓은 희생제물이 뭡니까?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쪼개놓은 거예요. 반으로 갈라놨어요. 그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잖아요.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런데 이 약속의 징표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 여기서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예.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이 그 쪽에 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희생제물처럼 나도 이렇게 온 존재가 반으로 갈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만 그 쪽에 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자, 우리 약속했으니까 나도 지나갈 테니까 너도 이렇게 지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 네. 하나님 자신이 나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네. 우리가 율법의 일, 세상의 요구와 부담, 유혹에 흔들릴 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일 때에도,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에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로 그 나라에서 열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일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의 일로 인해서 유혹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에는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를 당길 때, 아니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당기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수고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칭찬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보상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일상의 기적,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의 시작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